구약성경 998페이지 이사야서 29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 연부년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필경 너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내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군대로 너를 애우며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낮이기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걸거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불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경각간에 갑자기 이룰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병력과 지진과 큰 소리와 회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보장을 쳐서 곤곡케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 주린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시는 말씀들을 항상 감사히 받게 하시고 그 말씀에 나의 모든 삶을 맡기기를 각오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도 이 말씀을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날마다 새롭게 깨어져가고 또한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으로 달라져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 은속교회에서 설교를 한 동안에는 어쨌든 그 은속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입니다. 제가 은속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설교하는 그래간 그 사람으로서 분명히 제가 할 일이 있죠.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을 신앙적으로 잘 가르치고 이제 바른 길로 인도해 드리는 거, 그게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이 어쨌든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좀 합당한 그러한 신자의 자리에서 오직 주님께만 충성하고 주님께만 헌신하는 그러한 신자가 되어 가시도록 가르쳐 드리는 것이 저희 할 일인데, 이제 그런 일을 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목사인 저로서는 참 곤란하고 어려운 점이 그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목사가요 뭔가 좀 뭐가 어려우냐 하면은 그 신자와 목사의 사이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 원래 신자들은요 목사가 하는 행동을 자꾸 기준으로 삼으려고 그럽니다. 예, 목사가 이런 행동한다 그러면 이제 그걸 기준 삼아 가지고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목사를 의지하지도 마시고 목사 눈치도 보지 마시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이런 강조를 제가 많이 했지만은 사실 또 신자의 입장에서는 그 목사가 하는 행동에 뭔가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목사인 저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목사가 어떻게 행동하든지 간에 막 거기에 쏠리지 않고 마음 두지 않고 막 여러분 나름대로 주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신앙의 삶을 잘 살아가시면은 그것같이 좋은 게 저에게는 없는 겁니다. 사실 그런데 그렇게 되기가 상당히 많이 힘들어요. 정말 너무 힘들다 이런 말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가 술을 한잔 했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목사가 술 먹는 게 옳으냐 그게 빠지는 것도 아니고 또 제가 술 마시고 하는 말도 아니고 예를 들어 하는 말이에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우리 목사님은 지금 다른 목사와 뭔가 좀 다르고 뭔가 성경적으로 나가는데 저 목사가 술을 마셨네. 그럴 때에 술 마셔도 되는구나 이렇게 그만 간단하게 생각하고 넘어가 버리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성경적으로 하니까 그러면서 하여튼 목사의 행동을 무조건 그대로를 갖다가 본받고 그걸 신뢰해버리고 판단해버리려는 그런 경향이 많다 그런 말이죠. 그런 게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목사가 술을 한잔했다 그런다면은 목사님이 어떤 마음 가지고 술을 한잔하고 있는가, 과연 어떤 성경적 입장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가, 이런 건 뭐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그냥 평소에 목사님을 신뢰했는데 술 마시는 거 보니까는 괜찮은 모양이구나 막 이래가지고 술을 좀 꺼려했던 그런 사람들도 이게 잘됐다 이래하면서 마음 놓고 마시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분명히 있어요. 또 목사가 노래방과 유행을 한 곳 다 근하게 불렀다 그럼 그걸 보고 한 노래방 가도 죄가 아니구나 해가지고 이제는 마음 놓고 허리끈 풀어놓고 머리 노래방 가가지고 유행어만 불러대는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 이렇게 그 목사의 행동 하나하나가 여러분들 뜻하지 않게 좋지 아니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목사로서 삼가해야 될 일들이 무진장 많아요. 분명히 목사는 성경 입장에 서가지고 철저하게 뭔가 절제하면서 나름대로 했던 그런 행동인데 신자는 그러한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만 단지 그 행동만 보고 아 해도 되는구나 아 저리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그만 결정해버린다 그 말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예감을 수없이 많이 했죠. 제가 수요일날은 위에서 설교하고 밑에서 합니다. 그걸 볼 때 여러분들이 그냥 그런가 봐 지나가겠죠. 근데 만약 다른 교회에서 평소에 주일 예배 다른 데비 뭔가 구분한 느낌이 든 사람이라면은 목사가 수요일날 밑에 설교할 때 아, 저 위에 강대상은 주일날만 하는 강대상이구나 이런 생각 가진단 말입니다. 목사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는 아무 생각도 안 했는데 제가 왜 밑에 설교하는지 압니까? 혹시 이유를 아신 분 있습니까? 제가 왜 수요일 밑에서 합니까? 이유 없어요. 그냥 습관입니다. 그냥 처음에 와가지고 수요일 공부 그 수요일날 설교할 때 제가 칠판에 적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밑에 했거든요. 근데 설교했는데 그냥 그게 습관되고 자연스럽게 밑에 하게 된 거라고요. 수요일날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도 알죠. 내가 다른 교회 가면은 뭐 수요일날 뭐 설교하러 간다면 저 밑에도 안 하면 위에 올라가지. 왜냐하면 밑에 하는 것이 은연중에 뭐 교인들에게 어떤 다른 안 좋은 결과를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위에 강대상은 주일날만 하는 강대상, 큰 강대상, 밑에 건 작은 강대상 이렇게 오해를 한단 말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주일날 이렇게 말했죠. 이사 감사 예배, 뭐 개음 예배 이런 것들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뭐 여러분들이 저보고 목사님 복 좀 빌어줘 이소 그리하면냐 제가 이사한 집이나 다 가지고 복 빌어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성경도 잘 모르고 이제 교회 나온 신자는요 얼마지 목사한테 그런부터 할 수 있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개업이 있으니까 이거 목사님 좀 와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잘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할 수 있고 또 아이 돌이 되면 아이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 또 대학 때가 되면 그 아들을 위해 기도해달라 이런 부탁을 얼마나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안직은 초신자일 때 그걸 몰랐을 때 그런 부탁할 수 있는데 또 그렇게 부탁하면은 목사가 그런 부탁을 들을 수 있어요. 뭘 몰라가 그렇게 부탁하는데 아니 하나님 무당이요 그런 기도를 부탁하게 이렇게 당대리 쳐버린다면은 그 부탁한 사람 뭐가 됩니까? 뭘 몰라서 부탁을 했는데 그 목사 때문에 혹시 마음에 상처를 입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사실 뭐 은서 없긴 당연히 몰라도 그런 부탁 하는 분이 없어가지고 제가 좀 수고했는데 사실 지금이라도 누가 그런 부탁하면 저는 참 고노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난처하다 그런 말입니다. 사실 뭐 저는 누구 집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빨리 그 집에 그 일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제가 아무리 심술이 많다 할지라도 심술이 많은가 모르겠는데 심술이 많다 해도 이웃집 사는 사람도 이웃집에 누가 일이 생기면은 걱정하면서 아이고 빨리 해결됐으면 그런 마음이 있는데 심지어 한 그리스도한 지체가 어려움 당하는데 아이고 잘 됐다 좀 더 당해봐라 뭐 기도 안 하고 엉터리 신앙 하다만 잘 당한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좀 빨리 해결됐으면 그런 마음 가지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마음 내놓고 그 어려움을 빨리 해결하는 기도를 제가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 놓고 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진짜 그 기도대로 응답되버렸다면 목사인 저로서는 상당히 염려가 안 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목사가요, 신자가 요청한 대로 기도해가지고 응답이 돼버리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바라보고 목사의 기도를 바라보게 될 위험이 굉장히 농후하단 말입니다. 그런 위험이 굉장히 있어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옛날 거제도 칠천도에서 전도사로 이제 있을 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고기가 잘 안 잡혀요. 안 잡혔는데 그때 이제 제가 전도사니까 당회장 목사님이 진행에 따로 계셨습니다. 근데 이 그분이 오기만 하면 고기가 잘 잡히네. 1년에 세 번 정도 오시는데 평소에 고기가 안 잡히다가 그분만 오면 고기가 잡히는기라. 주인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오기만 고기가 잘 잡혀요. 이해한단 말이죠. 가령 우리 교인 집에서 누가 장사를 한다고 합시다. 근데 제가 그 장사하는 집을 신방을 해가지고 기도만 하고 나면은 손님이 가끔 몰려온다 그랬을 때 그 신장은 뭐라 하겠습니까? 이 목사님이 오기만 하면은 기도해주니까 손님 막 밀려옵니다. 이런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 대학 합격을 위해서 목사에 기도해라 부탁해가지고 목사 기도해가지고 했는데 대학에 합격을 해버렸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목사인 입장에 있는 저를 굉장히 난처하게 하는 것들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런 그 결과 속에서 신자들이 목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목사가 하는 기도에다가 의연적인 나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위험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라는 그런 것이죠. 바로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에도 평소에 조심을 안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한다 할 때도. 왜냐하면 그게 바로 목사의 기도를 남다르게 여기도록 만들게 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아닌 목사 기도를 의지하게 하고 예수가 중심이 아니고 결국은 목사가 중심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들이요, 말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다고 하면서도 속 실상은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고 목사를 중심으로 하고 원인이 다 거기에 있습니다. 다 원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야, 아이고 목사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 우리 배운 대로 그만 주님만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겠지만은 사실 뭐 지금까지 은속교회가 목사 기도를 의지할 만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뭐 목사 기도회가 된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목사가 제가 햇발이다 해가지고 목사가 다 필요 없다 이렇게 나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요, 만약 제가 어떤 환자가 있는 집에 가가지고 기도를 했다, 근데 웬걸 이게 실수해가지고 기도 나불었네 환자가,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최고다는 그런 느낌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 다음부터 병만 생기면은 아이고 우리 목사님 기도 좀 해줬으면은 이런 마음이 안 들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여러분들을 갖다가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뭔가 성경적으로 여러분을 갖다가 인도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을 때에 이런저런 그런 그 어려움들, 그런 곤혹스러움들 이런 것들이 없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 제가 여러분들을 기도한다 할 때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져요. 함부로 못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 좋지 아니한 결과를 가져올까 봐서요. 사실 그럴 수가 굉장히 많아요. 요즘 뭐 교회들 보세요. 부흥사가 안수기도 병나는다. 그래 교회 목사의 기도 중심이 아닙니까? 그래 목사 불러오는데 잘 안 오니까 또 급행로 집어여가지고 빨리 오라고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국에 목사 그 자체가 목사가 하는 그 행동들이 결국에는 신자들을 뭔가 엉뚱한 길로 끌고 가는 그러한 결과를 과연 아쉬워버렸다 그 말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신자가 되시는 것. 사실 그거 외에는 제가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앞에서 겸손하지 마시고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한 그런 신자가 되십시오. 제가 이거 외에는 바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을 의지하지 마시고 돈을 힘으로 삼지 마시고 나 죽었어 그리하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시면 입벌리고 받아먹고 그만 안 주면 할 수 없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만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자가 되기를 제가 바랄 뿐입니다. 그게 바로 겸손이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교만한 데를 버리고 누구를 찾다겠습니까? 겸손한 신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목사가 신자를 교만으로 인도해 가버린다면 그것같이 엄청난 잘못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복을 위해서 여러분의 복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하니까 단지 제가 그냥 성경대로 하기 위해서 그러는구나 그리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사실 복을 위해 기도해가지고 그것이 성경에 위배된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위해 기도했다 그게 성경에 위배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에 위배된다면은 세상의 복이 전부인 줄 알고 그 복에 매여 있는 것이 잘못이지 단지 복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게 잘못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제가 그런 기도를 갖다가 안 합니까? 제가 염려하는 것은 말한 대로 제 그런 기도가 혹 여러분들을 교만으로 빠지게 하고 신앙적인 오해를 가져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 때문이지 뭐 여러분 잘 살고 잘 되는 거 이거 싫어서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제가 교인 중에 몇 사람을 데리고 개업집에 가서 그 개업집 잘 되게 해달라 기도했을 때에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아하 저리 기도해도 되는구나 이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런 기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해달라고 할 수 있는데 못한다는 바로 이러한 것들이 목사의 그런 곤혹스러운 점이란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향한 제 관심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신자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여러분들을 갖다 교만으로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이음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일, 그런 행동이라면은 아예 처음부터 삼가해버리고 안 하고 싶은 거 이게 좀 솔직한 그런 마음이에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교만으로 가는 위험을 제가 그냥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목사는요 기도를 하나 해도 행동을 하나 해도 여러분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이 그러한 그 교만으로 나가는 것으로 염려하냐면은 하나님은 교만한 데를 절대로 그냥 안 둡니다. 그냥 곱게 넘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오늘 본문을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 본문 1절부터 4절이 바로 그런 내용이거든요. 1절에 보면은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 연부년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필경도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내가 슬프하고 애곡하면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그 아리엘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책 밑에 보면은 아리엘은 예루살렘을 가리킨다는 이런 글이 적혀 있을 거예요. 개역성경이나 그 관주성경 보면은 그 아리엘이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이 괴로움을 당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누가 그 괴로움을 주냐면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괴로움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예루살렘은 그 괴로움 때문에 슬퍼하고 애곡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괴롭게 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건요 예루살렘을 징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징계했다. 근데 그들이 징계받은 이유가 뭐냐면 사절에 보니까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낮에게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지끌거리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 보면은 내가 낮아져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괴로움을 당한 결과거든. 낮았다는 거지. 결국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징계하신 이유가 뭐냐면 한마디로 그들을 갖다가 낮아지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징계를 해서라도 교만한 그들을 갖다 낮추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건 그때 예루살렘이나 지금 우리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옛날 그때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기뻐하셨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겸손한 신자를 기뻐하십니다. 옛날 그때의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징계해서 낮추시는 그런 분이셨다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교만한 백성은 낮추시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징계하신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입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루살렘 교만이 뭡니까? 그 교만을 알려면은 지난 시간 설계를 좀 기획을 하셔야 되는데, 지난 시간 제가 말씀드린 기초도입니다. 기초도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시온에다가 기초도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게 28년 16절에 나오죠. 한 장만 앞으로 딱 떨치면은 그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기이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께서 시온에다가 기초돌을 뒀습니다. 그 돌이 바로 이제 기초돌인데 기초돌이 뭡니까? 모든 것의 바탕이고 모든 게 기준이에요. 그 기초도를 바탕으로 해서 기초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신다는 그런 하나님 의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앞으로 이 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 돌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매를 안 맞을 것이고 돌의 의미를 모르고 행동하는 사람은 매를 맞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초도는 세상이 다 망해도 영원토록 남은 돌입니다. 그 기초돌 영원히 남는 돌을 남겨놓으신 것은 너희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이 기초돌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한다. 결국에 기초돌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는 사라질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살아갈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우리의 마지막 우리의 소망이다. 그걸 너희가 알아라는 것 아닙니까? 결국에 기초도를 바라보면서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지만 그렇지 않고 기초도를 바라보지 않고 사라져버릴 세상 것을 바라보고 살아간 사람은 결국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징계하시면서까지도 낮추시고 끝까지 기초도를 바라보도록 만드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초도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기초가 되는 기준인 돌이고 여러분 가정의 기준인 돌이고 나 자신의 기준되는 돌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 우리는 이제 뭘 해도 기초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해야 되고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살아가야 될 운명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사는 걸 가지고 겸손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걸 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을 하며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백성을 가만 놔두면 멸망에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징계를 해서라도 예수를 바라보도록 하시겠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의도입니다. 그런데 보통 신자들은 징계라고 하는 걸 싫어하죠. 징계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그냥 낙심해버리고 한숨만 내쉬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징계를 갖다가 징계가 없으면 뭐라고 합니까? 징계가 없는 사람은 사생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히브리서 12장 한번 찾아볼까? 히브리 12장 5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신약성경 367페이지 12장 5절부터 13절까지 좀 길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차근차근 생각하며 읽어보십시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등기를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자,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징계합니다. 슬퍼하며 애곡하도록 징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인데 그 하나님의 도성이 교만으로 나아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낮추기 위해서 징계를 하시려고 합니다. 그럼 왜 낮추려고 합니까? 교만하면 결국에 그 마지막은 멸망이라 그 말이죠. 그것과 똑같이 오늘날 신자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그 이유도 그 하나님 앞에 분명히 교만이 있기 때문에 징계하신다 그것이에요. 도대체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징계하시겠다 이것입니다. 근데 징계를 받을 때 금발견 히브리서 뭐라 합니까? 11절에서 괴로움과 고통 때문에 슬퍼하며 낙심할 수 있는데 징계받은 그 당시에는 즐겁지가 않고 슬픔 뿐이지만 후에는 그 징계로 연단을 받은 자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다 이게 바로 사랑으로 가득 찬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징계하시고 우리를 고치시려고 징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으로부터 벗어나는 하나님 백성을 다시금 그 품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하나님 매를 들겠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 이게 의지입니다. 결국에 징계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이 아들로 인정하시고 아들로 대우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 그 나오잖아요. 아들로 대우하신다. 그게 바로 징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자식을 다 키워봤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항상 오냐 오냐 하는 거, 뭐 잘못해도 오냐 오냐 하는 거, 이건 자식으로 대우하는 게 아니잖아요. 잘못이 있으면 때려서라도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자식으로 대우해 주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건 부모를 위해서가 아니고 잘못된 길로 빠지면 자식의 인생이 파멸에 이르기 때문에 그걸 뻔히 알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때린다 그 말입니다. 그런 부모의 심정이 바로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부모의 심정보다 더 차원 높다 그 말입니다. 왜? 부모의 심 때리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걸 주시게 때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자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 때문인데 그걸 내 힘으로 착각을 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제발 은혜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징계하셔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바라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초들을 두신 시온산 즉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 백성만 징계하시는 게 아닙니다. 보면은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도 하나님 징계를 내요. 그게 5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6절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병력과 지진과 큰 소리와 해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보장을 쳐서 곤곡히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자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을 친 이방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방인이 예루살렘을 쳤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시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오늘 저 8절까지 본문에는요 하나님 백성만 징계받은 이긴만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도 징계를 받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말한대로 하나님 백성이 징계를 받는 것은 그들을 겸손한 대로 복치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고, 백성이 아닌 사람을 징계하시는 것은 고치겠다는 의도가 없습니다. 고치겠다는 의도가 없이 그냥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해가지고 없애버리는 그런 게 바로 백성이 아닌 자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 한 가지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가령 내가 지금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징계는 두 가지 있다겠죠. 백성에 대한 것과 백성이 아닌 자에 대한 게 두 가지 있다겠는데, 그러면 내가 받은 징계가 과연 하나님 백성으로 나를 고치려고 하는 징계인지, 아니면 내가 백성이 아닌 자로 그냥 나를 심판하려고 하는 그런 징계인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징계할 때 야야 봐라 내가 네 백성을 징계한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징계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백성에게 하는 것인지 백성이 아닌 자에게 하는 것인지 어떻게 구분을 해요? 여러분과 또 어떻게 구분하겠습니까? 징계를 받다 하면은 어떻게 구분하겠어요? 그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뭐 이것 하나 확인하고 마치십시다. 하나님 백성에게 했냐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에게 했냐, 이것은 메마른 후의 태도, 이걸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아들을 징계했을 때는 그 사람은 분명히 매를 맞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잘못 깨닫고 하나님 바라보게 돼요. 고치기도 의도니까 고침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닐 때에는 어떤 징계가 있냐면은, 어떤 그 현상이 있냐면, 그냥 당장에 고통스럽고 어려우니까 하늘을 원망을 하고 하늘에 주먹질을 내립니다. 고침받는 모습이 전혀 없어요. 바로 이게 구분하는 증거라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아들과 아들 아닌 자의 차이예요. 징계 속에서 여호와를 바라보고 은혜를 알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가는 사람, 그 사람 분명히 아들로서 징계받는 그런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시인자를 징계했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부끄러워해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더욱 아들인 것을 더 확인하고 주를 바라보는 그런 겸손한 자가 되었다 이것 가지고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는 징계를 부끄러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징계를 기뻐 감사를 해야 돼요. 그게 시인자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징계받는 걸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워해요. 가령 평소에 아들이 공부를 잘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랑하러 다니면서 예수보다도 아들을 더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 고치려고 갑자기 아들이 나쁜 친구 상해가지고 공부도 못하고 대학 떨어지게 했습니다. 얼마 창피스러운 것입니까? 평소 자랑했는데 창피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이후 사람들이 또 놀려냅니다. 아이고 평소에 아들 공부 잘한다고 뜯어보다니 꼴 좋다. 만약에 하나님 믿으니까 한번 기도 한번 해보지. 이렇게 나올 때 그게 안 부끄럽겠습니까? 부끄럼이라 그 말입니다. 사실 우리 신자들은 징계라고 하는 건 내가 뭔가 안 좋은 일을 세상적으로 안 좋은 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부끄러워해요. 그런 일 내가 겪었다고 하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안다면은, 아 내가 평소에 교만했더니 아들 공부하는 걸 믿고 아들을 더 좋아했더니 하나님이 나보고 주님 바라보라고 나를 쳤구나 이렇게 깨닫게 될 때에, 그걸 통해서 내가 아들인 걸 확인했을 때에 그 징계는 부끄러움이 아니고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당당함을 내비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불신자들은 신자들이 어떤 일을 당하면은 그걸 비웃어요. 뭡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꼴 좋다 이것 아닙니까? 믿는다는 데에서 항상 비웃고 다니는 게 불신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분명히 심판할 거예요. 징계하신다 그 말입니다. 모든 건 하나님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설령 어떤 징계를 받아도 그 징계를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백성에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매니까. 우린 오직 예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그걸 슬픔으로 끝내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더 발견하는 그런 유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 일은 여러분이 어떤 징계를 받았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거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더 감사하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떳떳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살아가면서 혹시 징계받을까 이리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제가 은총을 무시하는 그런 길로 나아가면은 저를 징계해서라도 아들답게 고쳐주십시오. 이런 자세가 진짜 신자다운 자세가 아니냐 그 말이죠. 시인다는 세상 사람과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차원이 다르다. 우린 아들이고 그들은 아들이 아니다. 항상 이걸 기억하면서 기초돌 예수님께서 기준으로 놓여있는 그런 시원성 그런 신자 그런 교회로 부족함이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좀 돼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세상 쪽에서 뭔가 좀 약화주고 낮아지고 하는 거 이걸로 부끄러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들은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맞으면 그걸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이걸 아는 그런 신자라면은 하나님이 때릴 때 징계했을 때 그 속에서 분명히 기쁨과 평안의 열매를 찾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돼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신자의 모습입니다. 신자가 아닌 사람은 한 번 맞으면 죽을 때까지 원망하죠. 주먹질해야 되고 왜 나를 이렇게 합니까? 고침받는 모습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도록 우리는 징계받고 살아갑니다. 왜? 날마다 우린 교만으로 나아가니까. 징계라고 하는 건 큰 엄청난 일, 천장이 무너지는 그런 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들은 살아가 조그만 일 속에도 하나님 매를 드시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속에서 내가 형의 교만한 그런 모습이 있어서 이런 게 아닌가 그걸 돌이켜면서 항상 나를 하나님의 품으로 나를 나가려고 하고 주님의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고 나를 언제나 주님께 미워놓고 살아가려고 하는 주님을 내 기초돌로 하는 그러한 생활 그 삶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예를 쓰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여호와만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지 못하고 때때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잘못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해서라도 우리를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시려 하시는데 우리가 살아가며 그런 징계가 있을 때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에게서 이런 징계를 하셨다고 하는 그걸 깨닫고 그런 징계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고 은혜로 나아가는 그러한 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께 대한 그런 원망보다는 하나님 하신 모든 일에 대해 순종하게 하시고 참으로 차원이 다른 그런 신자 입장에서 오직 주님을 기준으로 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다운 신자다운 그런 모습 우리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저희를 항상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